어떻게인지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을 뭐 설교를 준비하든지 이제 강해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편, 잠언, 뭐 에베소서 이렇게 뭐가 토픽이 정해져서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좀 줄어들어요.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이런 설교가 설교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강해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되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특별히, 1월에는 우리가 좀 기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 토픽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요한일서 이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이제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저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 성경 구절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아니면 죄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죄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구절에 가면은 죄들을 자백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런 죄들, 자백해야 되는 그런 죄들은 구원받기 전에 죄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입니까?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이제 나왔지만 뭐 할 수 없이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요한 계열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이런 내용의 이제 이메일을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전달해야 될 그런 그 메시지로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23년 이제 초반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죄가 무엇인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의 죄 문제 말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 이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이후에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심각한 죄도 있고 뭐 조그만 죄도 있고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죄도 있고 잊어버린 죄도 있고 하여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자, 이런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죄들의 자백,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일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은 이제 강해를 하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제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 중에 영어로 우리가 enemy, 원수, 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이 죄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 가서 보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 그럽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수인 거예요. 원수. 예. 우리 그랬잖아. 저거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갖고 괴롭게 만드는 걸 우리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이름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죄예요. 여기 요한일서 1장, 2장에는 우리의 원수,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이거 누구에게 썼어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 교제한다고 말하며, 말하고 다니고 어둠 속에서 걸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는 일이 죄만 짓는다, 이거.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걸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말한다, 걷는다, 이런 말이 요한 1서 여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행. 말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행은, 여러분, 단일 행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개혁성경의 가장 큰 문제예요. 행한다고 자꾸 돼 있다 보니까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행위를 행하는 걸로. 그게 아니라 단일 행자예요. 단일다. 그러니까 여기는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걸어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언행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런 데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니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인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그냥 walk이에요. walk, 걷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성도가 만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동일한 원수, 죄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예. 자, 새롭게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그냥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삶이 이렇게 생길 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구원받고 나니까 오히려 내 육 안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겨요. 얼마나 더 큰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우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 옛날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내게 이게 예민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죄가 나를 쿡쿡쿡 찌르고 양심이 나를 찌르는 그런 일이 생겨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지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에 대해 무뎌졌던 그런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매우 민감하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구원받고 나면 오히려 죄 때문에 더 고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육신 안에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이 그날 그냥 그대로 없어지면은 그러면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죄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짓는 죄들에 대한 거예요. 6절 가서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와 같은 그 언행을 보이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접하면서 앉게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100% 제거가 돼서 사면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왜 아버지를 찬송하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이 죄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팔려나가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값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뭘 얻었냐? 죄들의 용서를 얻었어요. 죄들의 용서.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죄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걸 그 옆에 있는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거기서 처리가 된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 죄를 놓고 회개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옛날에 지은 죄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이 성도가 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또다시 기억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지은 이런 죄와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단번 속죄 그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들이 과거였거든지 현재였거든지 미래였거든지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들을 또 자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는데 왜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죄, 죄들의 용서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태어나는 걸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용서, 그 죄들의 고백,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과 아버지,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법적으로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꽝꽝꽝 하고 이제 판사가 뭐 판결문을 낭독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하시는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꽝꽝꽝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이 죄가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 죄가 있음에도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우리가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고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칭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내 딸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관계는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세 딸을 낳습니다. 그 세 딸은 영원 무궁토록 제 딸이에요. 그렇죠? 그건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런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됐는데 제 딸들이 다 말을 잘 듣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성화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에요.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겠는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속을 썩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속을 썩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교제가 끊어지거나 교제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죄 지으면 벌써 숨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숨었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가서 찾아다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잘못을 빌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잘못했다고 해야 어떻게 돼요? 다시 교제가 매끈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아버지가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집으로 받아들여서 밥도 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저도 그랬고 예, 여러분도 되게 그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가서 보시면 앞뒤 문맥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교제, 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건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교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6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 교제가 깨진단 말이에요. 교제가 깨져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아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생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깨요. 그건 영원토록 불변이에요. 그런데 서먹서먹하게 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이러한 그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거는 자식이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 어떻게 돼요? 교제가 다시 원활하게 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파의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건 성경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단수로 돼 있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 다 단수로 돼 있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두 번이 죄가 단수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들로 죄들로 번역이 돼서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예수님 믿으면 그럼 한번 죄가 다 용서가 되면 그럼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천박한 이건 마귀의 교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 이게 단수 복수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예, 구원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질문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런 죄들 이거를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을 짓습니다. 죄들을 져요.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 간음하고 음행을 버리고 그렇죠? 예, 교만하게 살고 예, 어떤 사람들은 좌익적 사고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이런 거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투표하고 그 사람들 지지하고 이런 일들 이게 다 죄에 속한 거예요. 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원활하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백,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범한 일들에 대한 깊은 뉘우침. 여기 아이가 왔어요. 엄마한테 끌려갖고 아버지 앞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엄마는 불쌍하니까 가서 어디가 숨어있는 애를 잡아온단 말이에요. 도망가봐야 어딜 도망가겠어요. 집 근처 어디에 삥삥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잡아오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죄들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장 16절 하나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3장 19절도 있는데 2장 16절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하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을 다시 회개하는 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증표라고 주장하면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지 누구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된다. 잘못을 범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했던 이와 같은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3절에도 3장 19절에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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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성경 말씀 한두 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때요? 단수 복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문맥에 따라 우리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마귀의 가르침이다.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은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죄들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면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 이거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생이 한 번 하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가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교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시편 51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도 매우 기뻐요. 기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지난 일주일 동안이고 지난 1년이고 내 평생 동안 이거 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지은 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예,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그런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를 다 우리 엑스레이를 한번 찍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엑스레이로 쫙 이렇게 한다 그러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이것들이 용서가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지은 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예, 기쁨과 그 다음에 두려움 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희희낙낙만 해서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비관적으로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하고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 예, 주일에 우리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게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기뻐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늘 교차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잠깐 배경을 설명하고 51편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가서 보면 맨 위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는 a man after라고 그런 말은 뭘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뭘 쫓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인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자, 30살 정도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한 13년 동안은 자기 장인 사울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매일같이 죽음 바로 앞에 서는 이와 같은 곤경을 당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그 과정을 잘 마치고 30살 정도에 이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그 이후부터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 이런 데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지었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낭송하는 그런 시가 시편 23편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편을 이 다윗이 이제 직접 지었습니다. 또 본인 시절에 이렇게 성전을 좀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자기 아들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다 다윗이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제 죽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문제 뭐 여자 문제인가 여자 문제. 많은 아내를 두고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뒀습니다. 지금부터 한 3천 년 전에 거의 모든 왕들이, 대다수 왕들이 그와 같은 일을 그 당시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혼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지금 여러 아내를 두고 이렇게 사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서 보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그들의 삶, 이 지속이 되는 인생 모든 동안에, 그렇죠?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을 두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탐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윗에게 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제 남아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얘기하니까, 아유, 우리 여자들은 뭐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한 예는 지금 성경이 남자들을 주로 예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자매님들도 또 어리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본인이 내게 가장 치명적인 요소,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 이게 무언가는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여기를 집중 공략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정신이 해이해지면은 다윗도 그런 죄를 졌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거기서 면제가 되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특히 목사가 이런 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높이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큰 거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무엘기하 11장을 가서 보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요르단강이 있고 요르단강 너머에 암몬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족속의 땅을 토벌하기 위해서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지금 가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마음 푹 놓고 이제 모든 게 일이 다 잘 되니까 가서 읽어보니까 자기 그 왕국에서 지붕에서 이제 거닐다가 저녁 때에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봤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가 질 무렵에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봤다. 바세바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 저 왕궁이 이렇게 있는데 왕궁이, 아, 다 할 거 아닙니까? 저 왕궁에. 왕궁은 높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 지붕에서 내려다 보면 다 집 밑에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아, 저녁 때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보리라고 하는 걸,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마음속에서 정욕과 음욕과 탐욕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그를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바세바의 남편은 누구냐? 참 이거 가서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바세바의 남편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장수들 중에 한 명,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족속 우리아예요. 저 위에 사는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갖고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그래서 그것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해서 다윗의 이런 군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장수 중에 이제 한 명이 헷족속 우리아예요.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동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아에게 이제 덮어 씌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소환하잖아요. 아, 그거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아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이런 신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술을 먹이고 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내잖아요. 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아가 도착하거든. 암몬족속하고 싸울 때 저 성문 저 앞에까지 가라. 그리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도망해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말 그대로 살인하라고 하는 그런 그 편지를 그 당사자 우리아 손에 그렇게 들려갖고 그래갖고 요압에게 보내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우리아를 저 앞에 성벽이 있는데 두고는 다 도망을 해갖고 우리아가 맞아 죽는 말 그대로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다윗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숨을 쉬기가 어려운 정도로 쇠약해진 거예요. 영과 혼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영과 혼이 부드러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그 영혼의 소유자가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돼. 살인죄, 간음죄까지 지금 이렇게 졌으니 구약성경의 그 십계명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데 나단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 말씀을 이걸 시로 다 지금 낭송을 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절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해갖고 아기를 낳고 간음을 하고 세상 사람 집에서 알게 되고 이러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이런 죄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자꾸 찌르니까 뭐라 그래?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럼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찌르면은 그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오,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이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이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진정한 성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시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 자, 51편 12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다. 구원의 기쁨.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에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8절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그렇게 좀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숨도 쉴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옆에 32편에 가서 보면 3절에 내가 침묵할 때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이것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지은 그런 시로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지었다고 느끼게 되니까 그냥 온몸에 진액이 다 말라버리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이런 일이 다윗에게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 무궁토록 고정이 돼 있지만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니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걸 구원의 기쁨 이게 사라졌으니 이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이게 요한일서 1장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그런 내용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것이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면 그럼 어떻게 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이러한 과정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죄들을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구원 받으려면 그럼 그냥 애기 때부터 해서 여태까지 지은 죄를 쫙 다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기도원에 가서 그냥 죽도록 기도하면 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 필름처럼. 그럼 그걸 다 회개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의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회개는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요? 의지를 가지고.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로 180도 터닝하는 그 일이 회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180도 돌아서겠다는 이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돌아서는 그 일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심각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이 죄가 그에게 이제 들어와서 그를 짓누르게 되면 밤새 울고 기도하는 그런 일 물론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죄를 다 기억을 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토해내야 된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하나님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 입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죄, 심각한 이런 죄를 짓는 분도 있고 이것보다 덜 심각한 그런 죄를 짓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죄들을 지으면은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원활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화끈화끈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죄 지으면 밖으로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집 밖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숨어 다니잖아요. 아버지가 볼까 봐. 그러한 심정이 되는 때가 있다.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야기하는 자백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죄들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 근데 이게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으니 뭐 십일조를 했으니 돈을 많이 받죠. 하나님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기에 의거해서 제 죄들을 제거해. 이것도 제거가 이미 됐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제거가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이걸 지워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내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돈 다 싸갖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다 뭐다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목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냐? 누구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는 acknowledge,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죄들 인정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 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똑같이 말하는 자백입니다. 4절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여기 지금 죄를 뭐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니까 내가 밧세바에게서 어떻게 용서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아 죽은 우리아에게서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틀립니다. 무엇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거는 결코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 짓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좀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인간의 불완전함,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수태가 되면서부터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하고 인간 전체의 상태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니 내가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죄입니다. 내 불법입니다. 그 진실을 이야기해야 그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구원 이후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여러분 출애굽 12장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이런 대야 이런 데다 피를 받았잖아요. 그걸 우슬초로 이렇게 해서 적셔갖고 그래서 문의 인방과 그렇죠 이 설주에 갖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슬초 이야기가 나오면 죄 용서를 받는데 사용이 되는 이와 같은 식물. 그러니까 우슬초 자체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속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좀 들을 수 있도록. 동시에 어떻게 돼요? 심한 이와 같은 고통과 번민과 고뇌에 빠지게 되니까 뼈들이 다 꺾여졌다. 여러분 뼈가 꺾여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정도로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주소서. 주님께서 내 죄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조. 우리의 구조가 뭐냐?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다.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걸 아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 없던 것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그렇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고,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한 마음이 창조가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이 구약시대에는 지금 신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주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이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은 거두어 달라고 해도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뭐냐, 나를 추방하지 말아달라.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 영어로 가서는 free로 돼 있어요.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free라는 거 거저 아낌없이 너그럽게 주는 이런 뜻이거든요. 거저 아낌없이. 그러니까 거저 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유로운 영이 돼 있는데 뜻이 뭐냐, 거저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런 영, 그 영으로 저를 떠받쳐 달라. 지금 그대로 두면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부터는 이제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용서에 대해 알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잘못 내가 인정하라고 주님께 용서받은 거, 이런 것들이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런 일들, 구원받은 자들이 죄 지은 이후에 지은 이런 죄들에 대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기도 구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죄들의 용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걸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출하사 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이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낭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가져다가 그냥 제사 드리는 걸로 다 용서가 된다 그러면 왕인데 수천 마리 다 갖다 드리지 않았겠어요? 주께서는 번제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66장 2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이걸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헌물과 전부를 태우는 번제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이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기 하 7장에 가서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메시아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또 뭘 약속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약속했는데 내 죄 때문에, 그렇지,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거예요. 예배, 예배는 죄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가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죄들의 용서는 받는데 죄의 결과는 본인이 당해야 되는 거야. 죄들의 용서는 받는데 죄의 결과는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나무에다 못을 박아요. 그럼 어떻게 못을 빼내면은 빼낸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못 자극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다윗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다윗의 이 바세바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이후에 그 가족 안에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고 그 가정 안에 간음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본인이 당하는 거다.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그래서 못은 빼낼 수 있지만 못 자극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반드시 져요. 근데 죄로 인해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두 번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직 안 됐어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렇죠?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